3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지금 맡고 있는 매가 매우 아프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금 전에 정부 발표도 있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투기한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네요.
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고요. 이후에는 네.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한 경질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잘 살펴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야의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류 반장,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네. 국민의힘은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KBS를 항의 방문했고요. 또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에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첫 TV 토론도 예정돼 있죠.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엄혹하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 부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도 당부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는 갑작스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죠. 자,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그는 결국 본인의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김 실장, 아니 김 전 실장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4.12%를 올렸습니다. 하루 뒤인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5%법 통과 하루 전에 14.12% 인상, 자, 국민들의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짜면서도 정책실장인 본인 집의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는 시간차 계약을 한 셈이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 이런 발언을 했죠.
최근 전세 대란을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더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라고 한 건데요.
왜 국민만 불편해야 하는지, 왜 본인은 기다리지 않고 나선 건지 모를 일입니다. 나도 세입자라 어쩔 수가 없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작 성동구 집 주인과는 2억 원이 아닌 5천만 원만 올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임대 임차인 삼각관계에서 7천만 원을 번 겁니다. 자, 또 지난해 말 기준 관보에 신고된 김 전 실장의 재산은 총 23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14억 원이었습니다. 한 은행에만 6억 9천만 원을 예치해뒀다고 하죠. 자, 세입자에게서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받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올려줄 여유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상당한 정도 좀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나간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을 함께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고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다른 예.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공정도 좀 생각해 주시기 아니시잖아요.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예. 공정은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입니다.
김 전 실장은 자타공인 청렴한 이미지의 대명사였습니다.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오래 지냈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설 때 가죽빛이 바랜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었죠.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받았습니다.
아유, 가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방 유명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금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인 어젯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고요.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전, 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전임 김상조 실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 어떨까요? 민주당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시각과 그 눈높이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는 늘 항상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냐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또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적폐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부자 아니냐라고 비꼬았죠.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는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선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겠느냐, 선거가 없으면 버티게,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사의를 표한 적이 있었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과는 조금 상반된 반응이었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부동산 부패 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에 새길 정도로 강력한 의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 정치적인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길 바란다라는 당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상조 전격 경질,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끝까지 파헤쳐야.
정말 마스크에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써있네요. 네, 아까 제 신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의지를 다지는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 발언에도 중간에 나왔지만 국민들의 매가 매우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참모와 내각 또 장관들 앞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을 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손대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면서 야단 맞은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설적 감시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고요. 또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의 직후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 제가 발표 내용 직접 들었는데요. 상당히 센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전담팀을 꾸린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그동안 LH 및 공직자 투기 수사는 경찰을 주축으로 한 특수본에서 주도를 해왔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 지원과 법리검토 등을 통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는 이 검찰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세균 총리 설명 들어보시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라면서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서 전액 환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검경 수사원은 별도로 이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꾸려서 부동산 탈세에 대응할 방침이고요. 이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도 별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23만 명의 고위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그러니까 LH와 SH 등의 기관은 직급을 막론하고 전 직원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검경, 국세청, 기재부 뭐 종합대책이 오늘 쏟아져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주루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등록을 해왔죠. 그 나머지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기관별로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직무 관련 지역 내라는 그런 단서가 붙는데 그 홍남기 부총리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합니다. 즉 이들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그리고 상속과 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를 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등록도 등록이지만 아예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정도의 아마 그런 대책으로 보이고요. 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료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향후 100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 포상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휴, 10억 원이요? 가능해요?
욕심이 나시나요?
아니, 뭐 욕심. 아니 무슨 욕심이라니요.
네,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신고가 네. 좀 미진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자진 신고를 하면 가중 처벌을 배제하는 데 유인책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세금 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됩니다. 또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LTV 그러니까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신설을 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투기 여부 판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죠.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은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이제 교체를 한 거고 이제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야 모두 당연한 조치라는 그런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고 했습니다. 후임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오만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작년 3억이었다는 전세가 올 초에 5억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거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지금 5억 원이 아니라 이제 6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6억 562만 원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9,993만 원으로 11억 원에서 불과 7만 원 모자란 수치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김 전 실장 경질은 당연한 조치다라면서 김 전 실장은 재벌 저격수가 아니라 세입자 저격수였다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겠느냐,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무슨 뭐 이제 와서 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다가 무슨 총력을 경조선 LH 사건이 지금 난 지가 지금 몇 얼마나 돼 시간이 오래 경과되는데도 하나도 해결책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마치 보면은 무슨 불이 팔팔 타고 있는데 말이지 불 끄는 방법만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지만 어쨌든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뭐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또 바라보는 방향은 또 다르네요. 그죠? 해석은 또 여야가 좀 다른 그런 해석을 내놨고요. 관련된 제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전격 경질,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끝까지 파헤쳐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재보궐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화두가 코로나에서 부동산으로 확실히 넘어간 분위기죠. 유세 현장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서로 부동산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인사들도 적극적인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건 저렇게 이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만평입니다.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는 두 사람, 근래 보기 드문 정책 선거라고 평하고 있는데요. 벽보에는 기호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중증 치매, 암 환자, 저렇게 쓰인 전단지가 휘날리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판을 딱 한 컷에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말부터는 네거티브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터널까지 6km 기간 1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옵니다. 5만 평은 평당 1천만 원 상가 아파트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맞죠? 주택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청취에 남을 큰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은 비슷합니다. 특히 박 후보는 연령별, 직군별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어제는 강남역을 찾아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0평 2억이 부담이 가는 20, 30대 청년과 신혼부부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지분 정립형, 집값의 10%만 내고 따박따박 1년에 한 번씩 집값을 조금씩 더 보태가는 지분정립형으로 그렇게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 후보의 오늘 타깃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약속했는데요. 장기 재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박 후보는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의 5%를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배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 중에 기관 추천 유형으로 약 2% 정도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 물량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를 5%까지 확대를 하고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10%까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후보는 현장 유세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이 집값 폭등의 해결책이라고 홍보하는 식인데요. 후보의 기본적인 방침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다 하는 거를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취임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던 바 있죠. 오보는 안전진단 통과 기준과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규제 등을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룰도 풀겠다는 방침인데요. 놀라운 건 박영선 후보도 결이 비슷합니다.
그동안 서울은 35층이라는 획일적인 층고 제한으로 막혔던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남산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규제를 풀겠다는 오 후보의 발언은 비판했지만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오 후보와 다른 부분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선호한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공공이 나서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구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강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주도반 고집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 두 후보의 TV 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으려나요? 한번 살펴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 간 부동산 정책 경쟁 못지않게 치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원군들의 전쟁인데요. 국회가 달려라 선이라는 박영선 후보. 매일 구멍난 파란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누비고 있죠. 신발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나선 이들은 다름 아닌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마음에 빚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를 도왔던 그 마음으로 강경선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강경선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강경선입니다.
우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에게는 혁신의 롤모델이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바 있죠. 피해 호소인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돼 박영선 캠프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도 합세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눈물의 유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구 일대에서 유세 중에 시민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자, 고 의원은 시민 한 분이 우리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라며 안아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선 오세훈 후보의 지역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세훈의 어벤져스, 이른바 오벤져스입니다. 범야권 단일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이들이 캠프에 합류해 모두 오 후보를 돕고 있는 건데요.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 후보의 현장 유세에 매일 한 차례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아참 최근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진 사람 아닌가? 왜 나왔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안철수 대표에게 직접 우위에 달린 모자를 씌워주는 장면도 있네요. 안철수 대표, 유세 현장에서 그간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도 선보였는데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소몰이 샤우팅입니다.
우리 서울 다시 살리고 정권교체 가능하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여러분이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찍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그저께도 강동 교세 끝나고 둘이서 맥주 한잔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둘이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통합과 화해의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힘을 보태는데요. 마수 토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다시 살릴 사람 누구죠,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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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깝게 졌어요. 오세훈 후보 첫날부터 능숙하게 제대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경원 후보도 마음에 앙금도 있을 거고 또 상처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나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대표나 나 전 의원이나 경선에서 오 후보에 패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 야권마저 패할 경우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까지 했던 만큼 화학적 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가 향후 야권 정계 개편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대표가 늘 강조했던 새정치의 미래가 오 후보의 손에 걸려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 오, 서로 규제 풀겠다, 부동산 정책 전쟁, 유세 지원군 경쟁도 후끈.
오늘 민주당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 관련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지원 유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고민정 의원 얘기를 아까 좀 했고 고민정 의원의 울고 있는 사진을 놓고서는 또 오늘 정치권 공방도 벌어졌더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선 상황인데 오늘은 오세훈 후보 없이 유세를 펼쳤다고요?
네, 오늘 밤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랑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토론이죠.
그래서 네. 이제 박준호 반장의 야근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 후보가 연이은 강행군으로 목이 좀 쉬어서 오늘 유세는 쉬고 토론 준비에 매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오 후보 없이 홀로 유세에 나선 건데요. 본인이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날 1시간 정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오 후보 없이 직장인들과 만나서 순회 인사를 했고 또 유세 차량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유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 자기 잘못 모르고 그대로 지금까지 하던 행태 반복할 겁니다.
자, 유세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왜 오 후보 없이 홀로 유세야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후보가 토론이 있는 관계로 유세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메우려고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다음 달 1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직접 찾아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 대표는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 후보 캠프와 상의해서 4월 1일에는 부산에 가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유세에 열심인 이유, 아까 이제 박준호 반장이 이제 발제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떤 걸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보궐선거 뒤에 예측이 되는 야권 정계 개편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구상인 것 같은데, 지난 26일에는 오 후보와 회동을 갖고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었죠. 안 대표는 그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에 대해선 함구를 했지만 단일화 이전에 서로 그것에 대해선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오 후보와 둘이서 만나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면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오늘 야근 확정이라고 훅 들어왔는데 괜찮죠? 괜찮죠?
오늘 뭐 야근 신청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야근합시다.
대신 수당은 꼭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 야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TV 토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오세훈 박영선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리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아까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토론 준비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 홀로 유세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두 후보 모두 정말 벼르고 있을 거고 또 각자만의 토론 전략을 세웠겠죠.
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이번 TV 토론회가 지금 현재 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야권에서는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시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공직자 윤리이자 자격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해서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할 전망이고요. 또 박 후보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세 현장에서 밝힌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흙탕물 선거운동, 흑색선전 때문에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TV토론에서도 박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 후보의 처가 측은 2005년 자신들의 내곡동 땅 측량 때 오 후보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측량 관련 현황보고서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선거의 급박함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곡동 공방이 오늘 토론회 상당히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따 류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 토론 내용은 박 반장이 좀 세밀하게 잘 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뭐 야근은 꼭 안 해도 돼요. 뭐
집에서 세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오세훈 후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한때 됐는데 오 후보 측은 허위 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시물 내용은 4.15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 홍보 준비 업무 담당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부동산과 복지, 법률 등 포털카페 8곳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오 후보가 선인홍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오 후보가 손을 주무르면서 요즘 자꾸 내가 이뻐 보여 큰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이후에는 오 후보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면서 만남을 제의했고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냈다면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 후보가 돌변해서 나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 후보 측은 작성자를 찾아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게시글은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서 작성이 됐고 또 이 가운데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을 잡았을 때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특정 정당과 닿아 있는 분이면 당 문 닫으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무수히 많은 계정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거 때만 가 계정이 넘쳐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소식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토론회를 했죠. 오전에 TV토론을 했는데 TV토론이 아니죠. 오늘 신문사 주최 토론회였죠. 그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그 정책 토론이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사고판 해운대 땅과 관련해서 부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 후보로부터 그 땅을 매수한 분이 배우자의 지인으로 알려졌고 이 지인은 박 후보가 매입한 기장의 땅에도 같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확인해달라 이렇게 포문을 연 겁니다. 박 후보는 해운대 땅의 경우 다음에 공직자 신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재력이 있는 지인은 맞지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박 후보의 해명에도 김 후보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특수한 관계로 맺은 투자 공동체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는 해명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마타도어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정책 선거에 임하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신경전도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김 후보가 박 후보의 목이 많이 잠겼다라고 하자 박 후보는 김 후보는 유세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부산 선거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돼 왔죠. 저희도 그동안 정치부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지금 네거티브 공방도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부동산 정책 서울 재보궐 최대 화두로 부상 후보 지원 유세도 치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네거티브 선거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막말 자제령을 내리면서도 네거티브가 아닌 후보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실력이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 그리고 군소 후보들의 움직임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4월 7일 날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곡돈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니까 아닙니까?
중증 심의 환자 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언제 우리의 주목으로 변할 거야. 내가 연설할게. 이건 무슨 중증 심의 환자도 하는 거. 국민들은 집값을 나간다고 말했는데 국민은 그들에선 안정돼 있다. 기준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 그래.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저 김영춘이 우리 민주당의 후보 김영춘이 잠이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싫으면 나 떠나라!
네, 여야 모두가 명운을 건 이번 선거, 이른바 네거티브, 즉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선거전을 뒤덮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아무래도 좀 더 원색적이고 거친 단어들이 필요한 모양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후보 검증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막말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앞서 말조심, 몸조심을 강조했죠.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요청드립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자문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흥에 굉장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 계속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 일명 선글남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 후보는 땅과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선글남 오 후보가 16년 전인 2005년 내곡동에 직접 땅을 측량하러 갔었다는 KBS 보도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거짓말이 또 하나 늘었다면서 양심 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땅 측량 현장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오세훈 후보 측입니다.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 위치도 몰랐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분이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자도 직접 나섰습니다. 오세훈 의원이냐 물어서 맞다라는 답을 들었고, 같이 측량을 한 후에는 8,000원짜리 생태탕도 같이 먹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천하에 같이 측량을 했고 옆에서 봤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다 그랬는데 측량이 끝나고 제가 이상하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 왔으면 왔다, 왔으면 그게 뭐 나쁠 일입니까? 왜?
네, 오 후보는 현장에 갔던 건 큰 처남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투기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게 아니라 상속을 받은 땅이고, 보금자리 주택 지정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직접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측량 관련 그 현황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는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또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예.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해당 보도를 한 KBS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선거 때 특정 정당을 위해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이 맞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미국 닉슨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또 국민의힘은 과거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병풍 김대엽 사건을 끌고 왔습니다.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도청 행위보다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겁니다. 이미 자격도 잃었고 당선되더라도 시장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16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기억하시죠? 1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앵커는 기억하세요. 그런 아주 까마득한 얘기를 사람의 말에 의존해가지고 뭘 마저 사실 확정 지으려 하는 게 꼭 보니까 김대엽이 같다. 또 하나의 김대엽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말 것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주말 사이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칸타코리아 조사, 그리고 한국경제와 입소스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앞서 최근에 20대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말씀 들었었죠. 이 부분만 떼서서 봤더니 야당의 정부 견제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정부 지지론의 더블 스코어를 넘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40대도 정부 견제론 54.9% 대 정부 지원론 42.4%로 견제론이 앞섰습니다.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조사입니다. 여당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야당은 낙승을 기대하는 방심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결국은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네.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아.
네, 이렇게 전망하고
부산도
저는 뭐 15% 차이 난다, 20% 가까이 차이 난다 하는 말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
아, 사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요.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번 선거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말고도 10명의 후보들이 더 있죠. 여기에 민생당 이수봉 후보를 제외한 9명의 후보들이 오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반장의 팩트 체크 코너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조 대결입니다. 누가 원조냐 하는 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강조하는 이 멘트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여권의 대선 후보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했던 말이라고 과거에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공직자가 곳간이 비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곳간지기를 탓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행보입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이재명이 먼저냐, 허경영이 먼저냐. 제가 이재명 지사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먼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허 후보가 하던 말 중에 일부 공감하는 말이 있어서 차용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 지사가 직접 어느 강연에서 이 말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허경영 후보 측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한 술 더 떠서 몰랐느냐라면서 이 지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허 후보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허경영 후보에게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건지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허 후보 역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되어가지고 시장 나올 때 내가 관상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관상이 좋아. 그래 내가 뭐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사람 상이 동황상.
네, 그래서 말입니다. 허 후보 측 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세미 허경영 후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후보인데요. 신혼부부 출산지원금 1억 1,700만 원을 공약을 냈다가 당내 반발을 샀던 나 후보 스스로 인정한 적도 있죠.
나경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예. 나경영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가 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허경영 후보, 나경원 전 후보의 공통 분모, 보편 지원금인데요. 이 정도면 여야를 아우르는 시대 정신이 된 걸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거티브로 덮인 선거전의 막말 경계령, 이재명, 허경영 원조 대결.
자, 이제 뭐 재보궐선거가 이제 9일밖에 안 남았고 앞서 이제 박준호 반장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여야의 공방이 점점점 이제 거칠어지고 있고 오가는 말들도 아주 날선 발언들이 많죠.
아까 유 반장이 소개를 좀 했지만 여야 간에 지금 네거티브 공세가 좀 가열차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주로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공세를 펴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앞서 나왔던 쓰레기 발언 외에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윤 의원이 현직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조영 대표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면서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더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들 시장실로 가기보다 검찰 조사실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권당이나 윤호중 위원장이 오세훈, 박형준 잡아넣으라 하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거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것은 천추의 남을 대역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서병수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종북 좌파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자고 했고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에서 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색깔론을 당장 멈추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상대 당을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후보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있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인에 대한 공세였는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을 고발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부산시장의 3호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에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춘 후보 대변인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 측의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진짜 묻고 싶다면서 박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김영춘 후보 유세에서는 후보의 부인과 아들이 직접 유세장에 나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층이 김 후보의 부인에게 조강지처를 연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김영춘이 99% 완벽했는데 1% 부족한 부분은 다 부족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춘, 박형준 후보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밤에는 이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토론회가 있고요. 그건 이제 박준호 반장이 잘 챙기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내일 좀 분석해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오후에 군소 후보들 토론회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를 한 민생당 이수봉 후보 외에 9명의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좀 익숙한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3이니까 3자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죠. 오늘 토론회에선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고 연애 공영제 실시해서 연애를 20만 원씩 줘서 연애하게 하고 결혼수당, 출산수당을 주고 또 나아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또 보호해주고.
저도 아까 중간중간 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제 각자의 특색을 많이 이제 드러낸 것 같이 제가 아까 봤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어요, 신반장?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는 주로 진보적인 의제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당 이름에 맞게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진보당은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토지세 신설에서 부동산 부자만 배부르지 않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분양을 하지 않고 매매, 상속, 증여가 불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모든 무주택자에게 자격 제한, 기간 제한, 임대료 없는 무상주택, 집 사용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미래당 오태양 후보, 또 여성의 당 김진아 후보, 그리고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여성과 소수자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신지예 후보와 무소속 이도엽 후보는 기후변화 문제도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기는 소수자, 무지개 서울시장 오태양은 성소수자, 자유, 평등의 도시 서울을 선포합니다. 서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동성결혼을 지원하며 퀴어 축제를 세계 시민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장 직속으로 모든 여성 대상 폭력 505번 SOS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산하 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50%로 고정하겠습니다.
장애 여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서울을 꿈꿉니다. 가난하다고 착취당하지 않고 일하다가 죽지 않고 또 시설에 갇히지 않는 서울을 꿈꿉니다. 미세먼지 없이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꿈꿉니다.
서울시 기후 조례를 개정해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서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세부 실행 사항들을 조례화해야 합니다.
박 반장, 오늘 이색적인 주장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 신자유민주연합 배용규 후보는요, AI 서울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미군 용산기지터에 병원을 조성을 해서 미국 환자들을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서울시장 12개의 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최근 별의 순간과 연결지어 자주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에 병원을 지었다는 뉴스도 없고 미국에 코로나로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6,500만 명 중에 100만 명만 용산으로 불러들이면 매년 우리가 10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비행기표만 팔아도 2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선거 직후 요동칠 한국의 제3지대 정치의 구심점이 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3지대의 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종착역은 패권 정치의 반복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3지대와 경제의 부활까지 연장선에서 큰 그림을 서울 시민께서 그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 위주로 또 선거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뉴스를 할애하고는 있지만요. 그 다른 후보들의 동향이나 발언들도 좀 많이 좀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거티브로 덮인 선거전의 막말 경계령, 이재명, 허경영, 원조 대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9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냐며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여권을 향해선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투표를 해야 바뀐다고 날을 세웠는데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투표해야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이번 발언, 확실히 전직 검찰총장 입장에서 내놓은 건 아닌 듯합니다.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한 걸음 내딛는 모습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 아직까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수직 상승했습니다. 유일을 차지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군들의 지지세는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는데요. 조사 항목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윤 전 총장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 지사는 31.5%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강조해 온 게 힘을 발휘한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만 지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냐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검사와 경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YS의 말처럼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분명한 철학은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를 다 갖춰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준비만 할 것 같으면 대략적인 파악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문제를 과연 상식선에서 풀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질주, 이 지사는 한때 부는 바람으로 여겼었죠.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그런데 이 바람, 국민들 마음이 이젠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봅니다. 개혁 성공의 동력인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김근태 정신을 소환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99%의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입니다.
일베에선 이 지사가 당과 청와대 사이의 거리를 넓히면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근태계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초지일간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엔 윤 전 총장을 향해 윤두삼이가 될 거다 말을 세웠는데요. 표현만 조금씩 바뀔 뿐 주장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인이 정말 대선에 욕심이 있다면 이제 추미애 생각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한데 모여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본인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죠.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3지대를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모호한 중도로 가자는 논리보다 진영 논리와 보수, 진보의 양극단을 허물 제3의 시대 정신을 국익에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트럼피즘도 결국은 국익 우선주의였습니다.
사실 홍 의원의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보다 10여 년 전에 내놓은 개념입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며 국익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한국도 미국과 대등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미 자주 노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미 자주 노선 강화 문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11대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에만 매달리 소위 대미 종속 그런 형식으로 비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쏠린 민심의 흐름, 이를 되찾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군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얀마 군정의 반인도적 만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한 살박이 아이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의 눈엔 그저 폭도였나 봅니다.
옆에 서 있거나 집 앞에 놀고 있었는데 총 맞은 어린이도 있고요. 집 안에서 있었는데도 유리 창문 같은 것을 뚫고 총 맞아서 사망한 어린이도 있는데 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는데 유리가 무섭다 계속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서 그 어린이에게 총을 쐈던 것도
산 사람을 그대로 불태웠다는 믿지 못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군부의 테러에 가까운 유혈 진압, 지난 토요일에만 114명의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1945년대 일본에게 맞서서 무장항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날을 기념해서 미얀마 항쟁의 날, 저항의 날이었는데 군사정부 때 그것을 국군의 날, 군인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들은 그날에 반군부 독재의 뜻으로 전국 곳곳에 시위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군부의 유혈 진압도 벌어졌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파티를 즐기는 미얀마 군부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을 잔혹하게 죽여놓고 뭐가 좋은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군부가 참석해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인정해준 셈입니다. 같은 날 밤 세계 미인대회 출전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ak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ie, more than 100 people die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 세력 사이의 교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대놓고 학살하자 서방 국가들에선 너무나 충격적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성명으론 미얀마 시민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각종 제재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 약사를 멈추기 위해선 유엔군 투입이나 긴급 정상회의 개최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은 비용은 어린이를 포함한 시신들의 숫자로 계산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는 삼미이사국의 만장일치대로 운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숨진 시민은 45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반격의 출발점, 투표해야 바뀐다. 정권 심판론의 힘.
네, 정말 미얀마 사태에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사망자가 4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유혈 진압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재보궐선거를 9일 앞두고 사실상의 정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이 뭐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아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혹시 입장이 나온 건 없나요?
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생방송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인터뷰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윤 전 총장과 간간이 연락을 해왔다면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야권 연대론 등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건 다 소설이다, 실제로 확인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여영국 신임 대표가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잖아요. 민주당을 찾아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그 여영국 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애 첫 변호인이라면서 남다른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 대표는 곧바로 고 변희수 화살을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 전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재정에 힘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개혁 동지라면서 협력 수준을 한층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여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만나 환담을 했는데요. 안 대표에게 코로나19 피해보상법에 힘을 쏟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치의 새판을 짜고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는 함께 손잡자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 대표는 정의당 하면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원칙이라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큰 한 축을 마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도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예방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바로 정리할게요. 윤석열 반격의 출발점 투표해야 바뀐다. 정권 심판론의 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서당서 벌어진 엽기적인 학폭들입니다. 지난주 국민청원을 통해서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10대 여학생들이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전해졌죠. 변기물과 세제를 먹이는 등 피해 내용이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서당에서도 이 같은 학폭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대 남학생들이 또래를 상대로 체액을 먹이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성과 예절을 가르친다는 곳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엄정 수사는 물론이고 서당 내 잇따른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 관장은 빨리 밥 먹고 와요.
그 야근 수당이 신청을 해놨고요.
아, 알았어요.
심밀하고 치열하게.
아니, 그 수당보다도 정확하게 취재를 잘해요.
알겠습니다. 네.